171문 성찬 예식을 받는 사람들은 그 앞에 나오기 전에 자신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성찬 예식을 받는 사람들은 그 앞에 나오기 전에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함과 자신들에게 잘못된 자들을 용서함이 있어서의 진실성과 그 분량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신들의 열망과 자신들의 순종에 대해 성찰하고 또한 진지한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 이 은혜들의 실천을 새롭게 함으로써 성찬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성찬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문답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다시 반복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주제는 아무리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언제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3월 마지막 주에 있을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의미를 반드시 믿고 고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찬에 나오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대규리 문답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찬 예식을 받는 사람들은 그 앞에 나오기 전에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즉,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가? 이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은혜는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그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되심을 믿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의 그 여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이것이 분명하다면 그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고 확신하며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존재로 그리스도가 없는 내 자신을 생각할 수 없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지식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를 성찰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죄와 부족함, 그 다음에 지식, 믿음, 회개 이 다섯 가지를 성찰해야 된다.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반드시 팽창하고 확장하고 오염시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룩을 죄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고 경건의 진력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죄가 뿌리내리고 확장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아예 허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죄가 억제되고 죄가 저질러졌어도 속히 그 죄를 파악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의 중요성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깊은 깨달음과 찔림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로써 자기를 돌아보아서 죄에 대해서 더 경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억제시키는 일은 여러분이 가능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없습니다. 죄를 억제시키는 것, 더 많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더 열심히 기도하는 일 빼고 죄를 억제시킬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나 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귀찮아하고 멀리하면서도 죄에 민감하고 돌아보면서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은 쉽지 않단 말이죠. 은혜를 받으면 죄에 민감해지게 되고 영혼을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마음은 말씀을 듣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비례해서 죄와 멀어지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함이 있었는지를 성찬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언제나 부족함이 있었다면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충분히 성경을 읽을 시간이 있었고 기도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를 더 생각하고 사랑해서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함에 나의 부족함이 보였다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고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곤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보다 나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부디 육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지식과 믿음과 회개를 성찰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도 성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성찬을 잘 준비할 수 있듯이 신앙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필요한 지식을 바르게 배워나아가고 영혼에 쌓아나아갈 때 그 믿음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우리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경건한 서적들을 탐독하고 신앙의 지식이 발전되어가는 일에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요즘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키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또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정해진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열심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의대에 들어가기 위한 코스를 초등학교 때부터 그 코스에 집어넣어서 아이를 이렇게 양육해 간다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왜 자녀들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사회에 필요한 스펙을 쌓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그토록 신경을 쓰시면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양분을 우리 영혼에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던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이런저런 계획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회개는 매일 진실하고 신속하고 간절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영혼이 맑고 투명한 잔잔한 호수에 누군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파문이 호수 가운데서부터 끝까지 파문이 이는 것처럼 작은 죄라도 영혼에 침투하게 될 때 영혼에 파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신자의 영혼과 마음은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금세 그 파문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영혼이 맑고 투명한 자는 죄가 침투해 들어오면 금방 내 영혼이 아파한단 말입니다. 괴로워하고 그 죄의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강팍하다는 게 뭐냐? 작은 돌이 아니라 바위를 던져도 끄떡도 하지 않는 거죠. 어디 할 테면 해봐라. 나는 내 식대로 간다. 이게 강팍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회개하신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회개가 진실하고 신속하고 간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영혼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졌고 죄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 청소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묵은 때를 막혀버린 하수구를 청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묵은 죄를 회개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가 막혀있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영혼을 회개를 통해 영적 회복을 바랬던 다윗이 보여준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비수 같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고 그 말씀에 거꾸러져서 금식하는 일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식을 하면서 더 자기의 영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내 영혼에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곡기를 끊고라도 자기 영혼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그렇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회개하려고 하는 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에게 그런 회개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성찰해 나아가기 전에 교리는 반드시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들을 향한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이 내게 있었느냐?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목말라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나? 사람은 모두 사랑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인간은 가장 불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내 남편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천만에요. 물어볼까요, 남편들에게? 나는 내 아내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아내들에게 물어볼까요? 나는 내 부모님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 부모님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고 그 사랑의 시작은 어떤 대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으로 형제를, 지체들을 나아가서 세상에서 만나는 자연인들까지도 사랑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일 또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영혼에 파고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이상 피상적이고 이기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열렬하고 진실되고 강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고 더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만드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갈구하면 안 채워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값없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맛보고 경험하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우리 사랑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며 나는 그 사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신들에게 잘못된 자들을 용서함에 있어서의 진실성과 그 분량에 대해서 성찰할 것을 데뷔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임하고 가장 충만하게 부어질 때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극적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하게 임하고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아주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때 그것이 만들어내는 극적인 결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문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용서하겠습니다. 한 5년 뒤에 할게요. 에이, 그럼 말장난을 하시면 안 되고.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이것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자존심을 제발 버리십시오.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죽어도 내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것을 왜 못 깨달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주님이 이 벌레보다도 못한 인생도 사랑해 주셔서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잘못을 행하는 자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고 충분히 그를 용서하여 이후로 다시 그에게 그랬던 감정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피부적으로 체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저는 죽어도 용서 안 할 겁니다.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그리스도인이 그 자세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으로는, 우리의 좁은 이 마음으로는 절대로 온전히 용서할 수 없고 그 용서가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 그랬던 놈. 겉으로는 용서합니다 해놓고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면서 내가 너 잘되는 꼴을 내가 보나 이러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단 말이에요. 용서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 뭐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나도 나에게 아픔을 준 자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대교회는 우리에게 성찬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내 가슴에서 그를 향해 가지고 있던 피 묻은 칼을 던져버리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떼굴떼굴 굴러봤냐 이거예요. 제발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든지 저를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용서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했어요. 용서하셔서 아예 했다니까요. 한 번 더 물으면 이제 화를 낼.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열망과 자신들의 순종에 대해 성찰해야 된다고 교리는 설명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 열정이 식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일이죠.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응원이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의 지지와 응원이 없으면 열정은 사라져버리게 되고 권태와 실증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열망과 기꺼이 그리스도의 도에 순종하려면 그 열정에 불을 피우는 에너지가 충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누구에게서 비롯되느냐?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넘치는 사랑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세요. 제발 무릎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편안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지 마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의 뒤를 쫓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맛보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으로 더 열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게 되고 기꺼이 그 도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에게서 비롯되는 영혼의 참 즐거움과 기쁨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날 리가 없고 그 도에 즐겨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이 무미건조하고 구태의연해지는 것입니다. 그 끝은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것으로 혹은 신앙의 습관과 관성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결국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더욱 집중해서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지한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 이 은혜들의 실천을 새롭게 함으로써 성찬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묵상, 뜨거운 기도가 점점 성도님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영혼을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세상의 볼거리들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린 스마트폰, 태블릿,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영상 정보들,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도파민을 과분비시키는 모든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진지한 진리의 묵상과 깊고 간절하며 뜨거운 기도는 우리에게서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컴퓨터 그만해라, 게임 그만해라, 스마트폰 태블릿 그만해라 하는데 말 안 듣고 계속 그거 쳐다보다가는 바보 됩니다. 바보. 아무리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바보가 됩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으면 단명할 수밖에 없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면서 몸에 해로운 일을 계속 하다가 어떻게 되죠? 100년, 200년 사나요? 어느 날 허무하게 죽습니다. 영혼의 해로운 것을 끊지 않으면서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애적인 은혜와 깨달음을 얻고 뜨거운 기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내 자신의 죄가 응어리졌던 그 죄가 분쇄되고 녹아내리는 이런 경험들을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응? 그게 하루아침에 어디서 뚝 떨어지냐고요. 그 크신 사랑과 인애와 선하심을 맛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가 성찬에 나아가 누리게 되는 신령한 축복도 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때 우리의 신앙은 가장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장 위대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그 성찬에 나아가 행하는 단회적 행위만으로는 절대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한 번의 성찬을 위한 성도의 치열한 삶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경건한 프로세스가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귀한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담는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점검하시면서 남겨진 기간 통해서 성찬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